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또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처한 형편과 그들이 가진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였고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또 현실적으로 좀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의 성도들만 경험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의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영적인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현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바로 옆에 가면은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이 뭘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때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결국은 타락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다 역사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교회를 정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자와 참된 신자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시련할 때에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같은 신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참된 신앙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 변절하는 배교의 위험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그들이 들어야 하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듣고 믿음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기 우리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내가 어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이 굳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주자주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 아는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지겨운 분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의 영혼으로 해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생기를 주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식상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독자들에게 1장부터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놀랍게 존경하는 천사나 모세나 아론이나 다른 누구보다도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성,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점점 작아지고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스도는 결코 작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교훈과 지식과 가르침을 배격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만 그 죄에 또 넘어지는, 실패하는 우리들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버려두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정말 힘들게 느끼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이나 환경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자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자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내 뜻대로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고 도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승리감도 경험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바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잠시도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뭘 배워야 한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작아지는 순간 나는 세상에 참으로 찌꺼기와 같은 그런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 믿음을 흘러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지거나 그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거듭거듭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서 우리가 떠내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흘러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외에 다른 것들은 다른 터인 것입니다. 그런 다른 터를 세우지 말고 완전한 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훈으로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자주자주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자비와 그의 사랑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다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외의 다른 지식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마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성공하고 있다면 뭐 하나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별로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쓰러지고 실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중보자, 위대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아주 혼미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진리를 그림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것을 부어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속죄를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용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대제사장이 없다면 결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대속의 제물을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단순히 제사의 형식을 따라서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죄를 위하여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죄를 의식하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무서움과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의식이 부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그 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때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슬픔을 그도 함께 공감하는 것이 있어야 자기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매우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을 잘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결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 진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정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참 화목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 주실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별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둡습니다. 의지는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우리의 죄악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인 성장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지적으로만 뭔가를 공부하고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그 지식이 나의 영혼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복음의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실제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허망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고 아직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경험해보지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겨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를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교만함,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고 한 계명도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는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들이 경험하였던 시험과 징계와 세속적인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난을 견딜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본성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굳게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